8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승인 목사님 얼굴을 처음 뵈었습니다. 처음 뵙는 순간에 제가 훨씬 좀 많이 후배죠. 대선배님이신데요. 이렇게 뵙는 순간에 얼굴은 저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젊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를 잠시 해보니까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20년 전에 아마 우리 드림교회에 한번 오셨던 것으로 이렇게 장로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자신과 좀 닮은 듯하다라고 말해서 내가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기둥 뒤에 테레비가 있기는 하나 기둥 뒤에 숨어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요. 오늘 아주 죄가 많거나 그래서 주로 기둥 뒤에 숨어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목을 빼서 볼 이유가 없잖아. 아침에 앞으로 와요. 왜 기둥에 목을 이렇게 빼서 보냐 이 말이야. 편안하게 와서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외부의 목사들을 불러놓고 이 한 달여 동안 저녁에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2015년도에 좀 더 아주 박진감 있게 좀 더 역동적으로 부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재직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이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재직 세미나의 첫 걸음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앞으로 안 오는 사람은 재직이기를 거부한 사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하시네요. 이걸 잘못하면 이 사람 귀사대기를 때리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맞춰가지고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이 여자는 왜 안 해요? 그 뒤에 돌아보면 뒤에도 있는데 왜 안 하고 그 앉아있냐고. 그 뒤로 돌아보고 한번 해봐요.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장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1절만 읽었습니다만은 21장 후반부에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그를 세우신 그 내용이 나타나고, 그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허탕친 밤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빈 그물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준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으로 그슬로 올라가 이 제자들의 이 상황에서 3년 전에 처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던 그때에도 빈 그물에 호기를 잡았던 그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빈 그물에 고기를 잡았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장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일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다양한 만큼 이 바다는 예측 불허의 변화가 무상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람이 몰아치면 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갈릴리 바다에는 늘 풍랑을 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 일어난 내용이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의 물결의 흐름을 잘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무상한 바다에 제자들은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들을 주님은 고기 잡던 그 현장 디베랴 바다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를 떠나 주님과 더불어 이 골짜기 저 산골 이 도심 저 거리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 이전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부터 3년 전에는 이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을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그들을 불렀을 때 이들은 동일한 이 바다에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친척과 이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 이들이 다시 그들이 부름받았던 그 현장에서 배를 손에 잡고 그물을 손에 들고 떠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이들의 삶을 성경이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른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전에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터인데 너희들은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주님은 갈릴리로 디베랴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의이없게도 이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들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들은 부름받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 제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원하심을 실천하지 않는 제자들, 주님은 이들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을 망각한 이들은 다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오늘 3절 끝부분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고기라고 하는 이 말은 생선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고기 생선을 말하는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고기라고 언급된 이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기는 고기라고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건강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겐 이 프로스타기온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취직하지 못해 실직한 사람에게 이 프로스타기온은 취직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하지 못한 자에게 지금 프로스타기온은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저마다에게 그 순간에 그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을 오늘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들에겐 예수님의 부르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이나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부름받기 이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들의 손에는 이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앵꼬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의 자리에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삶에도 이들은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초반을 만들어 먹인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주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에 어린 양을 먹이는 자리에 어린 양을 쳐야 할 자리에 주님이 그에게 당부한 그 자리로 주님이 돌려놓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특별히 재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다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4년을 지나고 2015년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아 교회를 섬긴 지 벌써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지요?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집사라는 이름, 목자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지금 충실하게 서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정도 주시고 구정도 주신 걸 참 감사해요. 신년 때 작정한 것 빗사리가 나면 구정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정까지 주면서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신정, 구정 다 팔아먹고 이제는 팔아먹을 것 없는 3월이 되었습니다. 또 덜먹거릴 게 있죠. 새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지 변명의 요소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옵시다.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장로님은 장 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집사와 권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가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는 그치는 자가 되고 집사들의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십니까? 옥상 옥이 되어서 또 하나의 직분의 자리만 되지 별로 효율성이 없는 그런 직책이 되고 만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오늘 다시 결단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들과 어울릴 때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역시 다르다고 할 만큼 여러분의 삶은 반듯하십니까? 일가 친지들과의 그 관계가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존경할 만큼 여러분 육신의 삶에서 반듯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자식들을 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사업을 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참 필요한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걸려든 게 없이 빈손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남은 것은 피곤과 절망과 탄식의 한숨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 가장 필요한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없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주님이 이만큼 주셨기에 이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 드릴까요? 라는 기도는 참 오래되었을 겁니다. 아직도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달라.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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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많은 분들은 그들 벌써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낡으셨군요. 이제는 갈리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뛰어놓으니까 왕년에는 그래도 이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운행했는데 이제는 물이 서서히 새어들어옵니다. 이쪽 저쪽 균열이 가서 이제는 세상 바다에 뛰어놓을 가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육신은 후폐해졌습니다. 젊은 날 한때 우리의 손에 잡던 제주라고 하는 이 그물을 던지면서 우리는 그래도 성공이라는 고개를 낚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머리는 서서히 빠지고 이마선은 점점 높아지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옷매무새는 나지 않은 만큼 배불떼기가 되어 있고 그러다니자니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손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 저 목사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면서 앉아서 설교를 평가하는 설교의 채점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 어느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 아이고, 그 목사는 설교를 잘하더라. 여러분들의 설교를 평가하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설교는 내가 드리고 내 인생을 결단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지 설교를 평가할 권한과 설교를 평가할 자리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설교자를 바꾸어 세워놓고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한번 결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얼마만큼 하실랍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할까요? 그래 물었더니 한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맞춤 설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한 시간이면 맞추겠다. 3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나한테 넘겨준 시간이 3시 한 20분 좀 넘어서 넘겨줬습니다. 이제 20분 했습니다. 40분이 남아있습니다. 40분 만에 다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뭐 안되면 시간되면 끝나고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다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취하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나타내셨더라라는 겁니다. 이 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장에 주님이 또 나타나신 것은 14절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 이미 두 번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두 번을 나타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라라고 문에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출입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이들이 차단했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 또한 로마의 군인들에게 생명의 위해를 당할까봐 모든 문들은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걸 보면 부활의 주님은 부활 이전의 주님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을 걸어 잠궈도 그곳에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하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Peace be with you. 네가 이미 평안해져 버려라. 해서 물어주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살았더라. 그랬더니 주님 살아계실 때 도마는 몇 번이고 들었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고 목장 모임해서 세례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신단다. 3일 만에 살아난단다. 실컷 훈련 받고 양육 받았는데 그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지식의 한계요. 훈련의 한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주님은 여드레를 지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퍼스널 레슨, 개인 수업을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도마야 봐라. 내 손에 못자국난 것 좀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참자국난 것 이거 좀 손을 넣어서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성경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걸 본 채로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꼭 눈가리로 봐야 믿겠냐. 여러분 주님이 경상도 분이라는 거 아시죠? 나는 제 기도 때마다 주님이 응답할 때 항상 경상도 말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경상도 분이시다. 아. 주님이 너는 눈 놔뒀다가 뭐하냐. 꼭 그 눈은 이런 거 보려고만 달고 있냐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이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도마와 주님과 이승희 목사 사이에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이 새끼야. 그랬어요. 저거 나왔다 천당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꼭 그래야 믿냐. 아이고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던가 그건 못 믿겠더냐. 아. 자 그러면 주님의 열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 또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그럼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오셨더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사람들의 이름의 면면을 여기 몇 사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들의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 놓았을까? 거기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이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명확히 밝혀놓았는가? 지금 여러분 이들은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저는 뭐 이 수제자 수석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도 뭐 수석 장로님 수석 장로님 그러는데 수석은 돌집에 있는 김. 수석이란 말은 가장 빼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장로가 먼저 됐을 뿐이지 그 장로들 중에 가장 빼어난 건 아니옵시다. 아. 그래서 우리는 선임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수제자 베드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물 위를 걸어본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출현해줘서 못자국난 손과 참자국난 옆구리를 직접 눈으로 만져보았던,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 개인 교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주님이 하늘 아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의 믿음을 격찬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이상하게도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을 보면 요한은 절대로 요한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냐?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자입니다. 굉장한 주님의 총애를 받았던 거죠. 지금 떡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이 이 중에 한 놈이 나를 팔놈이라고 하는 그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도 이는 주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기가 막힌 사랑을 입은 사람 요한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예수께 부름받기 이전에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또다시 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느냐? 아무리 신앙의 이력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지난날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옛 삶으로 돌아가버리고 만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수단을 주님과 사귀는 사귐의 삶으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첫째, 사귐의 삶.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사귐의 삶이 없어지면 그는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한순간에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사귀는 사귐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예. 과거의 처녀 때 어느 때 은혜 체험했다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간증을 시켜보면 맨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처자 때 지금 허리가 꼬부라져서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맨날 처녀 때 내가 그때 환상 보고 그때 체험하고 그때 불받았고 근데 지금 어떠냐 말이오 지금.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과거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 연륜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직분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스펙이. 스펙이. 다시 따라합시다. 이력이 문제가 아니다. 네. 우리는 나의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나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또 와야 되고 내가 또 와야 된다. 나와 사귀고 나와 교제하는 이 삶이 없이는 절대로 너희는 회복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함께 아주 찬란한 삶을 살던 그런 목사님들도 의역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 목사님이 어째 그럴까? 따라합시다.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 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저거는 얼마든지 그런 짓 하면서 목사가 하면 용서 안 하고 벌떼처럼 일어난다. 니는 안 하나?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한때 그렇게 존경받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아무것도 아닌 물질 하나에 그것도 돈 얼마에 휘딱 나가 자빠진다. 여자의 코막힌 소리 한마디에 휘딱 엎어지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 남자의 허세에 마음 빼앗기가 넘어갔잖아. 그래가 오늘 그놈하고 사는데 그놈이 끝까지 그렇던가요? 죽어도 그래 넘어가 놓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여기 지금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춰내놓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지.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권사 중에도 또 이제 또 연륜을 따져야지. 네 권사 언제 되나? 새파란기. 내가 권사 단지가 지금 30년이다. 나 우리 교회 과거에 지금 예배당 말고 저 옛날 구예배당이 있을 때 한 20여 년 됐죠. 화장실에 이제 간다고 가는데 나무 그늘 밑에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집사님 몇 분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은 40대 한 후반 50대 초반 좀 됐을 거예요. 내가 오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하는데 한 서너 명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서 있더라고.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야, 다 같은 집사가 아니다.
난 집사 20호봉이다. 나는 서리 집사도 호봉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서리 집사는 서리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임명하는 게 서리 집사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집사들이 어 형님 호봉이 되게 높네요. 그래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어? 계속 교회 안에서 이 장난하고 앉아있는 거죠. 난 권사된 지 오래됐다. 이 버릇없이 집사들이 말이야 권사한테 네? 이 권사만 하겠어요. 장로님들도 하시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네? 껍데기는 찬란한데 속은 새까맣게 죽어요. 생명이 약동하지 않으면서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5년 이 안에 새직들이요 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사귐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교회가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에? 다 오래된 사람들 목사와 장로 때문에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오래된 권사들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안 드림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드림교회는 없겠지만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목사님의 목양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런가? 주님과 사귐 없이 일만 하려고 덤벼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심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보고 들은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시나요? 매일같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봤다 그랬죠.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날이 어두워서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날이 새어갈 때에 이 말은 만물을 밝히 알아볼 때에 그런 말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못 알아봤어요. 고기 잡는데 열심히 해서 못 알아봤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 없나이다.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자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상대자의 말을 따라 행동을 옮기면서까지도 이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영안이 어두웠던 거죠.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를 가득 잡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오 주님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때 흐름지름 어떤 놈은 바다로 뛰어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꼭 큰 일을 만나야 엄청난 일을 당해야만 주님을 보는 이렇게 영안이 쇠해버린 이걸 요즘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영성이 쇠락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날마다의 사귐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곁에 계셔서 움직이시는데도 우리는 그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주의 뜻을 일러주심에도 그것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더란 말이죠. 눈과 귀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주의 뜻을 쫓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을 춤추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5년 이 안에 우리 드림교회 온 재직들은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이래 목이 쉬가 부르면 좀 같이 불러주지. 제가 계속 집회를 다니니까 목을 너무 쓰고,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세 번 예배를 아주 열을 내고 가보니까 이 찬양 가사 봐요. 스님이 나와 친구가 되셨다. 그래서 그 친구 되어 사귀며 이 사니까, 에? 그 사귐 속에 받은 그 비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과 내가 사귐으로 말미암는 이 사귐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추억이라는 거예요. 그 방송실에서도 자꾸 가사 찾아가 번지고 뛰어 다툼하고, 여기도 설교 좀 들어라 그만하고, 자꾸 거기나 뛰어삼고 말이지. 마치고 나면 뭘 들었는지 하나도 없다 머릿속에. 내가 가잖아 일만 하지 말고 하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진짜 띄울 거는 또 안 띄운데 또. 또 진짜 띄울 거는 안 띄우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영적인 추억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뭐 바자회라는 추억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우리 지난날에 바자회인데 손님 엄청 왔습니다. 여보다 더 많이 오는 바자회 천입니다. 아, 지난, 뭐, 우리, 뭐, 뭐, 윷놀이 해가지고, 뭐, 어느 세일이 1등 했다고. 어쨌단 말이오, 그래.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친구되어 사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요. 거창한 주의 음성, 울는 새. 그 다음 잘 모르지, 또. 그래도 모를 때 삐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에? 주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내게 보여지면 그 신앙인은 성공합니다. 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에? 그러므로 사귐의 삶이 여러분에게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에?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죠. 그러니 고기를 가득 잡았죠. 6절 끝에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그림을 얼른 보면 여기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밤새 고기 못 잡은 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던졌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 가득 든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와 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다 한복판에서 육지로 성경이 옮겨놓고 있는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하나 피워져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봐라.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 피워져 있는 숯불 위에 올라져 있는 이 생선은 웬 생선입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의 상식에 합의되지 않는 사건 하나를 우리에 펼쳐놓고 있다. 그 그물을 들고 많이 잡혔으니 좋았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역시 주님과 같이 있어야 돼. 이래야 우리 인생이 확 피는 거야 하고 좋아가지고 그물을 끌고 또 올라왔는데, 주님이 거기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다. 최소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제자들은 7명 이상입니다. 그러자면 고등어 한 손을 구웠겠습니까? 그들이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굽고 계세요. 너가 잡은 것도 좀 가져와봐라. 제자들이 황당하게 이를 때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그림을 딱 본 제자들이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라. 너희들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그 프로스파기온 그것을 얻으려고 밤을 세워서 고생했지. 그런데 그건 말이야. 너희들이 밤새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봐라. 여기 내가 숯불을 피워두고 밤새 그물질하다가 흙에 지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들의 프로스파기온은 나로 말미암지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밤을 세우는 것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아마 이걸 좀 우리 경상도식으로 바꿔놓으면 이럴 거예요. 제자들이 헐 그랬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헐 이건 뭐니 그랬어. 그게 뒤에서 또 욕자라는 최종년 장모님이 아이씨 그러면서 발도 갖다 붙였을지 몰라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보건사가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안 갔지. 그러니까 그 남편 김장로가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이제 이런 그림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의 수고를 접고 나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라.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삶.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필요는 주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다져지지 아니하면 우린 교회를 못 섬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1년째 저희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10년마다 지금 교회를 하나씩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교회 10년 전에 지었다가 이제 다시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지금 성전을 짓는데 3천석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교회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 때는 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고 뭐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고 막 불러 넘어가고 난리를 해요. 이 기도원 집회를 해보면요 조금만 교인들을 싹 불을 붙여놓으면 지 혼자 넘어갑니다. 기도원 집회는 참 수월해요. 강사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대부분 불덩어리들이 오거든. 다 불이 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부채로 조금만 살랑살랑 해놓으면 지 혼자 넘어가고 지 혼자 비비지고 뭐 다 해요. 나는 별로 할 게 없어. 근데 그렇게 막 열심을 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영역 밖에 어떤 것을 하자라고 결단을 하면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똘똘똘똘 구르며 넘어갔던 것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 다를 바가 뭐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고백했던 기적의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기적을 베푸십니까?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 이 장로님들이 주로 이 말 많이 하죠. 목사님이 뭐 하자 하면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은행에 있다. 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돈이 은행에 있지 어디 있어. 장로님 집에 금고에 있고 장로님 통장에 들어있고 그거 내놔라 말이지. 그러려고 장로했지 뭐. 그럼 뭘로 장로하면 집사하지. 할 말은 서진대. 모내가 시험 든 사람이 많은데 여기 지금 내놔요 빨리. 뭐 교회는 늘 발전을 안 하고 치우는 딱 빠나 있는데 들락하기는 안 나가고 있으면 못 들어가고 있구만 지금.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이소. 그 생각해봐라 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주를 믿느냐. 내가 다 생각해보고 요거 될만하다 싶으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주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간증의 역사를 우리는 써보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대신대학교를 빌려서 이렇게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 중청 난간에 크게 현수막을 이렇게 써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좀 그래 돼야 되잖아요. 살아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좀 돼봐야 안 되겠어요? 맨날 뭐 남들 불러다가 여세워놓고 듣고 뭐 울고 뭐 박수 쳐주고 맨날 남 간증이나 듣고 어떻게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랍니까? 맨날 뭐 손님들 불러가 간증 듣고 막 울고 막 박수 치고 흥하고. 주님은 니도 좀 그래 돼봐라. 니도 좀 그래 돼봐라. 결국 우리는 이 절대적인 확신의 삶을 못 산다. 다시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드림교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재직들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맨날 돈 찾고 맨날 뭐 계산하고 맨날 따져보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무너져가는 대구도성 속에 이 드림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림을 좀 이루고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드림을 꿈을 이루려고 우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교회 이름값을. 이름은 좋은 이름 뚝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남들 모습으로 딱. 아무래도 뭐 우리가 좀 쓸까요? 무슨 뭐가 드림이요? 여러분의 삶이 뭘 드림했냐고 하나님 앞에. 에?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열 성자 빛날 희자 그걸 빛나게 이어라 뭐 이런. 나는 우리 가문을 보니까 빛나게 이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뭐 이열 성자 빛날 희자 뭐 우리 아버지는 맨날 경주 이시 뭐 알평공 뭐 후세 뭐 내가 그래 우리 어머니 뭐 알까다 난 알평공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죽은 가문만 내덜먹거리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드림이라고 지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드림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름값 좀 하자. 그 이름값을 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뭐 새로운 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아서 안 될 뿐이지. 뭘 프로젝터를 안 달아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뭘 강단을 안 맞춰서 뭘 문제가 되고 뭐 그래서 문제가 되겠어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다 배불리 다 먹이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제 사랑을 언급하십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반을 먹으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쭉 둘러앉아서 먹으니까 주님이 그 꼴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주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무나 예 처먹기는 잘 처먹는다. 아니 내가 예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무슨 낯으로 내가 먹으라 한다고 이걸 먹냐. 네 어쩌냐 과거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야 이 자식아 그 계집종이 그렇게 무섭더냐. 그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고 하니까 너 땅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놈. 네가 무슨 낯으로 내가 구워놓은 고기를 여기 와서 덕죽 먹냐. 아버지가 통솔했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이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님이라 그러지는 않고 이랬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목사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베드로야,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면 말이야, 어? 절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안 돼.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데리고 앉아서 조곤조곤 제자 훈련을 했을 거예요. 어. 여기 이 버릇과 저기 이 조곤이 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회장님 같으면 목사님 그 지금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랬는데 피곤할 낀데 마참 그런 말 하지 마요. 자꾸 그래 닿지 마요. 그 사람 무한함으로 자꾸 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라 열심히 하자. 어? 셀 모임도 열심히 하고 이제 네 말이야 어? 매일 전도지 100장씩 돌리고 에이? 아마 뭐 이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 주님은 그런 저런 말씀을 하지 않고 네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 실패하고 무너진 한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열쇠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첫째는 사귐의 삶, 둘째는 믿음의 삶, 셋째는 사랑의 삶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더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말과 이 단어와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던 이 사랑의 단어가 다릅니다. 주님이 물었던 사랑의 단어는 조건 불충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파오메 그랬어요. 너 나를 아가파오하냐? 그래, 아가페하냐? 이렇게 사랑을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로스.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말은 하모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필로소피아, 소피아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건이 맞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의 사랑이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라고 물으니까 주님 아시면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드로가 굉장히 당당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로스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는 질문의 단어를 바꿉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이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로스 하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 베드로가 깨집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근심하다는 말을 헬라어는 루페오라는 말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그러냐. 왜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에는 베드로가 주님이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실 거기서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자신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라고 말하더니 주님이 수준을 낮추어서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라고 물으니 그때 베드로가 가슴을 찢으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죠. 어떤 신학자는 주님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가지고 주님이 세 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만들기 위해서다. 주님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세 번 기억나게 해가지고 착 쫄도록 만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본문은 베드로를 혼내키는 본문이 아니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본문이에요. 치료하는 본문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쓰는 말로 지금 베드로를 힐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그림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상대방이 내게 내 수준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꺾어지고 변해지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면서 주님이 내게 맞춰달라고 늘 요구했어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직은 주님의 요구에 우리를 맞춥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여러분 이 사랑과 의처점은 다른 거 아시죠? 에? 근데 남자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부인을 그렇게도 의처점을 가지고 의심하며 옥죄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네 사랑하이까지 사랑하나마 안 극한다 야 이 새끼야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일러줘야 돼요. 진실로 주님을 오늘 남자들 미안해요. 저쪽에 남자분 저쪽 줄에 저 한번 보라고요. 저쪽 한 분이 지금 인상이 하얗게 가쁜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요구에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 드림교회가 진실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상대의 요구에 맞춰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예배 오면 이렇게 이제 뭐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면 이 애를 이렇게 안고 와요. 뭐 그 참 귀한 일이기는 하나 예배는 집중을 안 해요. 계속 뒤에서 이것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참 눈꼴이 시려요. 내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 권사들 불러놓고 야단을 한번 쳤어요. 예배를 봐라. 예배를 아 보지 말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도 한번 나 보사. 뭐 이거 사람은 나와봐야 또 될 문제지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애를 안고 이러더라고. 나이가 70이 넘은 할매가 그 애를 보고 배고팠죠? 엉까였죠? 세상에 치사하고 유치하고 엉까였죠? 할매 보고 싶었죠? 내가 그걸 보면서 놀고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손자가 그렇게 이쁘니까 70의 나이에서 100일의 나이로 내가 그의 수준과 요구에 내가 맞춰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014년까지 주님에게 요구만 했다면 이 한 해는 주님의 요구하심에 우리가 맞춰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너 가고 싶은 데 많지만 금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럴 때 주님 내가 거기 맞추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드림교회는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참 사랑하고 잘 지낼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혹 여러분 서로 사랑을 좀 결단하십시오. 사랑을.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인이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장로님들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요. 교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좋은 대로 많은 교회가 그래요. 교인들은 막 찬양하고 기쁜데 장로님들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한다. 교회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죽겠는데 맨날 제일 좋은 자리에 당의실 차지하고 안착하고 이 드림교회 말고 안 드림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맞죠. 교인들은 또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그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거기에 맞추고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깨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까지를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앞으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 저렇게 섬긴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못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결단되어져야 돼요. 일하기 이전에, 더 막 표현을 하면 교회에서 설치되기 이전에 주님과 날마다 사귀는 사귐의 삶이 결단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린 사랑의 결단을 해야 제대로 된 재직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결단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셔서